지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2장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신바빌론 왕국의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꿈이고 해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알리고 꿈의 해석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꿈을 알려줘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의 해석까지 이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돼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함해서 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맞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높여주시고 또 동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앞으로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기 꿈 보셨죠? 여기 정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돼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쇠하고 이제 진흙이 섞여 있는 저런 형태의 어떤 커다란 형상.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한 돌이 뜨더니 저 밑바닥을 쳐서 저 모든 것이 바람의 겨처럼 다 날아가는 저런 그 꿈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 이방인 치리하에서 온 세상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때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대한 설명이 저 형상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이 그림 가서 보시면 다섯 가지 세상 왕국에서 꿈을 해석을 해보니까 BC 606년부터 시작이 되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열 발가락이 나타나고, 근데 맨 끝에 이제 가서 보니까 돌이 하나가 이제 뜨잖아요.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보시면 저 돌이 사람의 손으로 우리 보통 채석장 이런 데 가면 뭐 기구 이런 걸 가지고 돌을 깨서 그래서 이 돌을 이제 떠내는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잘라내지 않은 그런 돌이 뜨더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산산조각 부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때는 BC 606년 바빌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국, 이때 최고조로 올라간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래서 7년 환란기 끝까지 가는 이 기간을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때다. 그리고 나서 돌이 이제 등장을 해갖고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원히 서는 그런 왕국이 된다. 물론 천년왕국은 천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왕국이 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어떤 책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대다수 이제 교회 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은 처음 성경을 접할 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고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뭐 요한일서, 뭐 또 로마서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구원. 구원으로 이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그러면 성경이 주려고 하는 전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뭐에 대한 책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라.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뭘 대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우주 공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거, 그거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우주 공간에, 이 안에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 건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생성이 된 거예요. 그 6천년 전 저 너머에 영원전 과거, 영원전 과거. 지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공간이죠. 그 어느 시점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타락을 한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공간과 인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걸 만든 그런 시점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6천년쯤 전이에요. 이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전 과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느냐.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도 사용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갖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 생겼냐?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등장이 있어야 되고 온 우주공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다음 1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거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고 땅에 왕국을 세우려 하셨어요. 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땅인데 특별히 창세기 첫 부분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안정을 해도 좋습니다. 마귀가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이제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쭉 내려오는데 한 1500년쯤 지나면서 노아 시대 지나가면서 마귀가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동원해서 데려다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이렇게 해서 거인들을 만들어서 원래 오리지널 휴먼,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담과 같은 그런 그 인간들, 이런 인간들 유전자가 이제 조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무서운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좌절될 일이 전혀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몽땅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유전자가 깨끗한 이 노아의 가족 이 8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이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게 노아의 대홍수 이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 온 땅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누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여러 민족 가운데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서 우상을 섬기던 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런 사람을 이제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이제 12알이 또 이집트에 내려가고, 이 70명이 내려간 다음에 백성을 형성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고, 그렇죠. 그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또 한 400년 열리고, 그 다음에 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해서 북왕국 유다는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절을 당하고 피까지 혼혈이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 이거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이라고 한 이런 나라를 세우시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등장을 하고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세 번의 침공에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고 그 후에 다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BC 536년에 고레스가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돼서 일단의 무리가 유대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메시아가 그 이후로 이제 한 500년쯤 지나서 유대인들의 땅에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이방인들의 때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처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지금까지 지속이 되다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다 교회 속한 자들 올라가게 되고 휴거되고 7년 동안 7년 환란기 끝부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던 거기 그때가 닥칠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이와 같은 때 이게 이방인들의 때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이제 재림하시자마자 곧바로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거고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거고 또 예레미야도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에 우리가 대언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왕국, 그 왕국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그도 이 땅에 이제 확고하게 서게 된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구원,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구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한 그 계획 안에 일부 그 하나가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 이걸 우리가 큰 스케일로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그냥 총괄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다. 자, 이사야서 9장 가서 보시면 거기 메시아가 나오는데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정부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인물의 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7절,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왕국을 세워서 정부를 형성하면 그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성전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스가랴서 12, 13, 14장 가서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함축이 돼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의 민족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스가랴서 12, 13, 14장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을 그렇게 한번 다섯 장을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메시아가 왕국을 가져오는 분이구나 정권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구나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서는 그 하나님의 정권 통치구나 이거를 정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디에 나와 있냐 다니엘서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다니엘서에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바빌론도 있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맨 끝에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방인들의 왕들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왕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왔어요. 이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는 한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다. 이거를 다니엘서 2장 44절 한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나타난 그 형상을 통해서 이걸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과 금을 부숴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왕국들은 다 산산조각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 그 왕국만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제국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로 분명히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메시아로 왔으면은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깨 위에 정권이 놓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세우셨어요? 못 세우셨어요?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러 오셨어요. 근데 세우지 못했어요.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 예, 그래서 왜 그것이 세워지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배척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국이 연기가 돼서 언제 세워지냐? 계시록 20장에 가서 세워집니다. 계시록 20장에 가서 7년 환란기 끝나면서 왕국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세워진다고, 1000년 하고 기간이 거기에 명기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구원만 아냐? 왜 그러냐? 대다수 한국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구원만 가르쳐요. 대다수 교회들이. 근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인간편에서는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일부이지 구원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자, 그럼 왜 한국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냐? 미국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 볼 때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왕국이 세워진다는 걸 특히 침례교회 다니고 하면 거의 다 아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성경이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을 뭐로 번역했어요? 천국으로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예수님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천국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정말 다른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지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목사들,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를 읽고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이건 다 영적인 거지. 뭐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 나오는 다 영적인 사자, 영적인 이리, 영적인 어린 양 이런 방식으로 영예를 하도록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왕국이 왜 필요하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에는 사람의 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마귀, 이 모든 거에 장본인, 이 반란의 장본인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파멸된단 말이죠. 이 불호수에 들어가서. 또 성경은 quiet time,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할 때 필요한 그런 말씀들도 우리에 제공하는 그런 책이에요. 고난당할 때 위로를 주고 격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성경의 총 주제를 얘기해라. 그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그럼 왕국은 영어로 킹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왕국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리스 말, 이 말이. 바실레아, 이 그리스 말은 이 말이 다 왕국으로, 어느 성경을 봐도 다 왕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 성경은 왕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왕국은 성경 가서 찾아보면 399회가 나옵니다. 단수가 342회, 복수가 57회. 그 다음에 왕이 나와요.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은 총 2590회가 나와요. 단수가 2256, 복수가 334. 그러면 왕국하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3000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3000번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중요한 단어니까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이 킹은 거의 다 왕, 뭐 임금으로 한 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왕으로 되게 번역했는데 킹덤은 킹덤은 나라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이걸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왕하고 왕국이 모든 게 다 매칭이 돼야 왕 찾으면 딱 나오고 왕국 찾으면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왕, 왕국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그렇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다 매칭이 되게 되는데 이건 또 뭐 인자라고 해놓고 또 천국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다 중구난방으로 이 단어가 통일이 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생겨서 성경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킹덤은 원래 왕권을 의미했어요. 왕권. 근데 나중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왕국, 유나이티드 킹덤, 뭐 브리티시 킹덤, 우리가 킹덤 지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의 번역으로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왕국 그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결과 왕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단어, 이걸 다 이제 전락이 돼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모이는 모임 장소를 왕국 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킹덤 홀 그러잖아요. 킹덤 홀. 그게 여호와의 증인. 왕국 그러면 괜히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도록 지금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그냥 오늘 그냥 역사적인 걸 쭉 살펴보는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하는 그런 내용, 말씀드린 대로 영원전 과거 어느 시점에 루시퍼가 타락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섯 번 나와 I will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제 천사들 3분의 1 요한계시록 12장 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3분의 1 하고 같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우주공간도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게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이제 창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냐? 이 타락한 이런 존재들, 또 타락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에게도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적인 왕국,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창조해서 가시적인 왕국을 이렇게 세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가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뭐예요?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왕국의 통치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우리 누가복음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마귀가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5절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원래 이게 아담의 거였는데 그게 지금 내게 넘겨졌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라, 나한테 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권이 원래 아담에게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돼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 시대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대립하는 이와 같은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한번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심지어 노아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동원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가 지금부터 한 4,350년경에 이제 생겼는데 그 일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생기고 그러고 나서 BC 20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여자의 씨,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의 가시적인 왕국, 아담이 망쳐놓은 그 왕국, 그 프로그램을 회복을 해서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울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불러내는 거죠. 한 민족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이집트 탈출하는 게 BC 1491년 민족을 형성해야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왕국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가 있는 동안에 민족이 하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한 200만, 300만 되는 민족이 이들이 드디어 이집트 탈출을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 그래서 신정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이제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500년 지나서 BC 1000년경에 왕정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 왕정시대를 이제 이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많은 씨들 가운데 또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 가운데 이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낸다 이렇게 좁혀놓은 거예요. 이제 또 좁히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 16절 가서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 무궁.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그래서 다윗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윗의 왕좌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드디어 어디까지? 다윗으로 이제 좁혀진 거예요.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으로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두 왕국이 다 타락하고 이 두 나라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북왕국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열 지파 다 끌려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 가문인 유다는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의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돼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도는 일, 그 전까지는 다 유대 땅에 살았어요. 예, 근데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일이 예수님 때부터 생긴 게 아니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면서부터, 예, 그래서 일부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그 땅에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장사하고, 예, 이렇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이집트, 저 위에 소아시아, 그 다음 유럽, 이 전 지역으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BC 4년경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우리 수태고지라고 해. 고지 통지하는 거예요. 수태를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가서 보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읽어보세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즉 메시아가 되리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정말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다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다, 뭐 그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다윗의 왕좌에서 이 왕국을 세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지금 천사가 고지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 뭐예요? 메시아로 온, 예, 우리가 메시아의 그 별을 보고 저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 아이를 보기 전에 너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인 모두에게 빛을 주고 하는 이와 같은, 예, 메시아, 예,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끝나고 난, 그러니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또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에 수태고지 받았을 때는 놀랐는데, 아니 보니까 이 아이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왕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 남편은 목수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라고 하는 여 대원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38절에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팔려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되찾는 거, 그렇죠?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일이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걸 지금 기대하고 맨날 같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예,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린 모든 자들에게 이 아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다. 안나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고, 예, 그랬는데 어때, 예수님 다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이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누가 보면 24장에 가면 엠마오 마을로 두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1절에, 20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고 지난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유대인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오면 왕국 세우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이렇게 구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이런 존재로 그렇게 믿고 3년만 동안 쫓아다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터덜터덜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열두 사도 모두가 다 그거 위해서 3년만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속, 메시아가 이분이 오면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두 명이 열두 지파를 다스리고 막 이런 꿈을 꾸고 그렇죠.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 와갖고 뭐라 그래?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게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 누가 나타나요? 침례자 요한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그 마태복음 3장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지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구출해주면 좋겠다고 그냥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을 이루실 분이 이제 곧 나타나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을 세운다. 그 왕국을 세울 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At hand, 여기 hand, 여러분 hand가 여기 바로 있잖아요. At hand, 바로 앞에 있다는 거, 바로 앞에. 예, 이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뜻을 돌이키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예,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울 그 왕국을 가져온 장본인이다. 내가 이제 세우면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으로 적어놨으니 그 읽으면 아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주로 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로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천국주로 예수님이 오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천국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 거의 99%가 읽으면 다 그렇게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면 어디로 와요? 하늘에 있는 게 땅으로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대언자들이 무려 수천 년 동안 대언해왔던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 아담 때문에 망쳐놨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게 했다면 그 왕국, 그 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12명의 사도를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 12명 사도들 이름이 나오고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 왕국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제 메시아가 곧 왕국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선포하고 돌아다녀라. 메시아가 곧 왕국을 세우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의 복음은 이사야에서 가서 보시면은 표적들과 이적들과 함께 선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에서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35장 11절 1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가서 보면 5절에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며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먼 자들도 눈 뜨는 일이 생기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그렇죠.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 메시아의 표적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표적들을 예수님도 행하시고 열두 사도도 행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말씀 열심히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거기 이 십자가 위에 명패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유대인들의 왕, 왕이니까 왕국 세우러 온 분. 심지어 빌라도나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렇게 쓴 이 사람은 왕국 세우러 왔다가 지금 죽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7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을 주시죠. 3년 반 공생애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고 표적 보여주고 이적 다 보여줬는데 안 하니까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얼마만큼 내가 노력했냐 3년 반 동안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선포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를 않는 거예요 백성이 원치를 않아요 왕국이 세워지는 거를 보라 그래서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됐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초림 때 왔을 때 이들이 거부해서 왕국이 연기가 되고 나중에 재림 때 가면 이스라엘 바짝 손들고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드디어 왕국 프로그램을 수용을 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성경 그대로 보면 그렇게 성경의 구조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12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배척하고 이런 일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이 쫓겨다니고 하는 일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됐는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됐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겠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왕국의 연기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24장, 25장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받아들일 그때 그 상황 바로 그때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24장,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24장, 25장, 23장 이런 데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아직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교회는 한 명도 안 나,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 나와는 너희는 100%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7년 환란기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미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자, 그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 얘기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 6절, 9절에 나오는 너희는 다 100% 유대인이다. 14절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이방인들의 때 그 끝이, 7년 환란기가 끝이 된다.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어떤 복음이 선포가 돼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메시아가 왕국을 세워서 왕국을 다스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라는 왕국의 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존재들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선포할 그런 복음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 그걸 또다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말한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1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거룩한 이게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7년, 7년의 한 중간 3년 반이 되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섬겨라는 그러한 일,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한국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겨울, 유대인들의 겨울 엄청 추우니까 안 되고, 안식일, 안식일에 도망 다닐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이게 다 그런 얘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환란기 끝에 천체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죠. 29절에 또 그 다음에 21절엔 큰 환란이 있는데 이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환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세상이 시작된 이래를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두 손 들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29, 30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어디에 도착해? 발을, 여기 올리브산에 발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게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 자, 그럼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왕국 백성이, 왕국 백성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들어가지 않을 자들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25장에 염소민족, 양민족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그림 가서 보면 민족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는데 왕이 앉았어요. 거기 가서 보면 기준이 뭐냐? 이 내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기준에 따라 염소로 판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양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내 형제들이 양이라 그래요. 아니요,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 부류가 서 있는 거예요. 이내 형제들, 이 유대인, 특히 14만 4천 명,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에 따라 염소, 그 다음에 양으로 나뉘어서, 염소는 어떻게 돼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양들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왕국에 들어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41절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서 다 타서 불신자는 거기서 다 끝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가서 보면 34절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국을 마련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이 들어있었는데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왕국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육체를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 천년왕국 왕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미래일들의 개요가 나오는데 교회 시대,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된 교회 시대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 휴거받아서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기가 시작해서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요 25장 양과 염소 민족 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잠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할 때 다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이 유대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오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하고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느냐? 가서 보니까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6절에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왕국 또 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시켜 주려고 하십니까? 예, 우리가 메시아 온 걸 다 죽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메시아로서 그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손안에 두셨으니까 이젠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 교회 시대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7절에 때와 시기, 왕국이 세워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도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여기 임하시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이제 교회 시대, 유대인 이방이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그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 전에 7년 환란 기간에 온 세상이 선포되는 복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의 복음이지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왜요? 이제 왕국이 오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니까 그 일을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7년 환란 기전에 끝나고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환란기 성도예요. 환란기 성도. 예, 그래서 드디어 맨 끝에 가서 유대인들이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불 용광로 같은 데서 재련을 받고 3분의 2가 저 땅에서 죽고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메시아를 드디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예요?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다시는 마귀나 뭐 누구의 반란이 전혀 없는 거죠. 다 보여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강력한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라고 내가 허락해 줬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반역이 안 되는 걸 봤으니까 더 이상은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마귀도 안 되고 루시퍼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내용이? 이 왕들의 시대, 왕들 이방인들이 왕들이 계속 변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대 맨 끝 부분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이 온 세상을 채우고 영원 무궁토록 서는 그런 왕국이다. 그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저 예루살렘에 다윗이 통치하던 저 자리, 모리아산, 그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왕궁이 있던 거기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있고 마귀의 파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한번 이러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읽으면 아, 복음서가 이런 내용이었어?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해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인 이런 거 다 읽어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다 통일하고 이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거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